Okay, brothers and sisters, it's good to be with you again.
다시 여러분과 함께 모이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을 유일한 곳은 주님의 날에 있을 곳은 우리의 영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 번의 집회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란 말은 우리가 이것을 집중된 방식으로 보지 못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분위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죠.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가 되시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식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보았죠. 1장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말합니다. 이 모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크게 자라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데 순간순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릴 때 그 경주를 달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으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였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하여 추구한다고 말했죠. 그 골은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충만히 최대의 극도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집회의 목적이죠. 이 집회의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 영을 훈련하여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극도로 이 집회 안에서 얻기 원합니다. 당신을 얻기 원하고 충만히 얻기 원하고 이 목표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추구할 때 보상이 있게 되는데 보상은 바로 천년왕국의 그분을 극도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이것에 만져진 것은 우리의 상에 있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돌아가 보면 8절과 9절을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식으로 인하여 다 해로운 것을 여긴다고 말했죠.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영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장로와 동역자가 되는가 하는 메시지에서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다는 말을 획득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보상, 이 집회에서의 보상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 시대에 얻고 궁극적으로 또한 천년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우리는 그분을 혼인잔치로 천년 동안 극도로 누릴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분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주목해야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이 큰 기적인데 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어떤 믿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셔서 생명존영으로 주입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주입하셔서 또 그분 자신을 전달하셔서 그분 자신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는 요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창시자, 기원자,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자이십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존재 안에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어제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분이 우리를 믿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보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우리의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한 우리는 연결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기는 이들의 믿음이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합된 영, 믿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각주를 읽어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믿음의 영이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신 안에서 믿는 역량이 없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심으로 전달하심으로 우리 영 안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훈련하여 믿을 때 또 그것 영 훈련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실들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기록된 신성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을 훈련하여 신성한 사실들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신성한 사실을 믿고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신성한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느낌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믿음의 사실을 믿고 그것을 말해낼 때 우리의 느낌이 세 번째인데 그러므로 느낌을 안에 서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신성한 사실을 위해 서십시오. 먼저 영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은 사실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죠. 그러므로 우리 상태에서 눈을 돌이켜서 신성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간증 증언하죠. 그의 간증을 하면서 바울의 간증은 세 번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세 번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가 처음 주님께 돌이켰을 때 회심했을 때 사도행전 에피소드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세 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회심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나, 예수 왜 나를 핍박하느냐?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선택된 그릇이다. 바울은 그릇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그의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라고 하셨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알게 된 것이죠. 주 예수님, 이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의 체험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의 회심의 체험을 보면 이 세 단어 안에 나, 예수, 그리고 그릇 모든 것이 세 단어 안으로 지파일처럼 압축파일처럼 이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 파일을 풀 때 모든 파일들이 꺼낸 것이 다 압축이 풀리게 되죠. 모든 파일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14서신서의 모든 항목들이 이 안에 압축되어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증언하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한 모든 것은 나는 당신이 신원자를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했죠. 바울이여, 당신이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되기 원합니다. 제가 묶인 거 외에는, 제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저와 똑같이 되기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그런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그리파 왕한테 이렇게 말한 걸 믿어지십니까? 당신이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당신이 믿는 줄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믿음의 영입니다. 의심은 우리 생각 안에 있고 믿음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생각은 빛을 비추어야죠. 영을 훈련함으로 마음 생각 안에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오감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여섯 번째 기관을, 감각을 사용할 때 바로 믿음의 영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그리고 주님을 접촉할 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려면 그분을 영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물리적 영역 안에 있는 그 다섯 개의 감각, 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도 이게 오감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와서 맛보라.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라. 또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영을 훈련함으로 그럴 수 있죠. 믿음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로 너무나 점유되고 적셔지고 침투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아가서 7장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그녀의 코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표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신성한 비밀한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감지할 수 있죠.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그런 것들을 냄새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각을 포함한, 직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것을 냄새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직감입니다. 마지막 3번 메시지 왔습니다. 3번 메시지 제목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을 말합니다.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에 속한 후손들이 있죠. 땅에 속한 후손들은 그들에게는 그가 조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하늘에 속한 후손들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삼일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후손 혹은 자손이시다.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이시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시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소망으로 계시죠.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실은 그리스도도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이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부이고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함께 둘 때 여기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후손과 자손입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이로서 우리 모두 각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A번입니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되었다고 말하죠.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 생명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신 영, 생명영으로 변형되셔 혹은 공개화되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건축하신다. B번입니다. B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생명주는 영이 바로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이며 아브라함의 변형된 후손이며 자손입니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 곧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신 분이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 변형된 씨가 되셨습니다. 변형된 후손,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단체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하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 복의 외적인 방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땅이었죠.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실 뿐만 아니라 자손일 뿐만 아니라 후손일 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 후손 자손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에서 분배하셔 우리가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가 되게 하셨죠. 단체적인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시죠. 우리가 창세기 라이프서디를 보면 제가 믿기로 그 창세기 라이프서디에서 그분은 씨이시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씨이며 땅이시며 모든 것이시죠.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그 땅의 실제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의 실제이시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따르면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그 땅이, 좋은 땅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포함한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 좋은 땅이 실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이신 그분의 실제를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주는 영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라고 하셨죠? 변형된 후손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송가 606장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고 말하는 그 찬송이 있죠. 우리가 그 4절을 보면은 608장 4절입니다. 참 기묘해 아들의 변형인 영 우리 영예와 생명 공급돼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하죠. 참 기묘해 기쁨일세 영과 영 연합하여 두 영이 한 영 되어 접촉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4절에서 볼 때 이 영이 아들의 변형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항목입니다. 로마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장로훈련 때의 개요는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좀 축약했는데 이 사역 집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뉴욕 교회와 함께하는 집회를 위해 그렇게 하였는데 바울은 한 번은 제가 LSM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야 하는데 제가 아주 긴 메시지를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의도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오래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LSM 성도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더 이상 긴 메시지를 주지 않겠다. 내가 교회 가운데 가장 긴 메시지를 준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저녁에 메시지를 시작하여 아침까지 밤새도록 메시지를 전했다. 그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3시였는지 한 젊은이가 3층에 앉아있다가 아마 그 특구집 구조의 3층 정도에 앉아있었는데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정말 염려했죠.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군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이 그에게 죽지 않았다 살았다고 말했어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그가 손을 얹자 주님이 아마 그를 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성경이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부활생명을 체험한 것이죠. 바울이 손을 얹으면 우리는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겠다. 내가 그가 3층에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1층에 머무는 게 나을 것 같다. 바울처럼 우리가 누구도 우리 바울처럼 긴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본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땅에 있을 때 긍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매혹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6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26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여준 것과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하여 네가 나에 대해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바울, 주님은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죠. 내가 계속하여 너에게 나타나시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사역자와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나의 사역자와 증인이 되기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이 집회 가운데 나타나시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 자신 우리에게 주입하시고 그분 자신 우리에게 분배하십니다. 전달해 주시죠. 영어로 볼 때 전이하다는 말, 전달하다는 말은 한 부분에서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 안으로 뭔가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분배하다, 주입하다란 말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제가 감염이 되었었는데 릭 형제님이 그가 의사이시죠? 약을 항생제를 먹어도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응급실에 데려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이 좀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거기 입원하게 되는데 모든 굉장히 많은 형제들이 방문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어떤 때보다 많은 속으로 미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적당한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링거를 저희 팔에 연결하죠. 제 혈관과 연결합니다. 수액을 맞게 되죠. 그렇게 한 거, 그 항생제 같은 거를 수액으로 이렇게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수액이 있었죠. 제 혈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거기 그 기계를 보니까 그 기계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를 보니까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주입 중, 주입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입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이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인퓨지는 우리, 주입은 우리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기계가 꺼졌습니다. 이제 보죠. 제가 보았더니, 기계를 보았더니, 이제 불이, 빨간 불이 옮겨져서, 뭐라고 됐냐면, 주입이 끝남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입이 끝남. 우리가 주님과 아침에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입 중. 주입 중이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 그럴 때 끝나고 나서 주입이 마침 이런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온 일생 또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과 주입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분 여전히 그분 자신으로 주입하고 계시죠. 거듭남 때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새롭게 함과 변화시킴과 형상을 본받게 함과 계속하여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것이죠. 이제 지금도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주입 중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입 중, 주입을 마침이란 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2번. 2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A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옮겨붐과 주임과 적심에 의해 산출된 정말 이 단어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반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옮겨붐과 주임과 적심.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유일한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 자신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영안에 믿음의 거인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거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고 생명주 영으로 실제화되셔서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 후손, 자손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의 믿는 요소로 옮겨 부어지시어 그의 믿음이 되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매혹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감상한 것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전히 이 형제님을 기억하는데 제가 교회장을 처음 들어왔을 때 여전히 교회장을 계십니다. 형제님이 한 번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간증을 하셨는데 여기 계셔서 정확한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신약을 읽고 있었는데 주님을 몰랐죠. 어떤 부분에 왔냐면 마태복음에서 반대자들이 주님께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거기서 멈췄죠. 어떻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할까 그 형제님이 궁금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그럴 때 와 정말 놀랍다. 그런데 그들이 또 반대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죠. 또 다른 질문을 계속하여 했습니다. 이 형제님에 대한 이 형제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서 나올까? 이런 질문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주님이 그 질문을 대답하셨죠. 그러자 이 형제님이 그 대답을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형제님 안에 주입된 것이죠. 그럴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매혹하심에 대한 즉각적인 감상과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문 중인 질문이었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영 안에서 그분을 110편의 1절에서 부르죠. 왜 영 안에서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나의 원수를 발등상에 대결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그분은 다만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께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더 못하겠다. 그것이 전부 끝이다. 그들은 깨달았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어떤 사람 주님을 믿었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죠. 이 사람이 질문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당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렇게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보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형제 자매님들, 영적인 본질이 우리 존재 안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스며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군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수가 있죠. 대적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군대가 그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지. 적의 영토 안으로 비밀스럽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존재 안으로 영적으로 침투시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침투할 때 원수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죠.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죠.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실 뿐만 아니라 주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 침투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계속 분배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옮겨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침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분이 침투해 보신 적이 없는 영역 안으로 그분이 침투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존재 안에 영적으로 침투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 예수님은 난 위대하신 나는 이다,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 옮겨 보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서 또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되리라 하여 뜻뜻이 기뻐하다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말입니까? 8장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그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에 수직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수평적으로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내가 였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을 볼 때 3장 14절에 이 가시덤불에서 말씀하시죠. 이 하는 것이던 분이 하나님을 알 것을 알고 누가 파라오에게 말할 것이니까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라. 나는 이다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하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시덤불 안에 있는 그 불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불이었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가시덤불 안, 모세가 본 그 가시덤불 안에 불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다 하신 분으로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옮겨 부으셨죠. 뭐 8장과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해야 한다.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든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자세히 회복력을 살펴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여기서의 명령은 그분의 우리에 대한 즉각적인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시죠. 즉각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그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의 다시 오심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임재란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오늘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 때뿐만이 아니라 파루시아란 말은 현재 그분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여 주님의 임재를 나타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보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제 HL 마지막 로마 10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뉴욕에서 내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하고 뉴욕 시내를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갔죠. 그것은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로 취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여행 지도입니다. 정말 체험적으로 이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여행 지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출애굽기 33장 14절과 16절을 해서 보았는데 제가 이 사람들과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기능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섬기든 지역사회를 봉사하든 성도들을 방문하든 누군가를 목양하러 방문하든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당시 임재가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분의 살아있고 최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격의 실제이시죠. 주님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죠. 주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지면 외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란 책에서 이영 선생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웃는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미소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주님의 미소가 있습니까? 그분의 미소가 있을 때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지면 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여행 지도로 취해야 합니다.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의 차들에 보면은 GPS가 있죠? GPS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에게 GPS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옛날에 그것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 헐츠 렌트카라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서 차를 빌리고 나서 놀랐습니다. GPS라는 그것이 차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것에 대한 기도, 그 안내를 주었죠.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장소를 눌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츠버그로 운전할 때 1700년 중반에 조지 워싱턴이 피츠버그를 발썼죠.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 복잡합니다. 서쪽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쪽이 나오죠.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북쪽에 있게 되고 갑자기 남쪽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세 블록만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우회전하십시오. 거기서 다시 세 블록 간 다음에 그 나무가 보이면 좌회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피츠버그에 쓰는 그 GPS는 제가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GPS가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나에게 필요한 거는 피츠버그는 사람이 더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GPS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 정보 시스템이시죠.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여행 지도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있기 원하는 그곳으로 정확히 인도하시죠. 로마서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진리공과에서 취한 부분인데 진리공과는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형제들, 그 형제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옮겨보심은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즉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구도 헌신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것이 결과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결과였습니다. 옮겨보신 결과였죠.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천막에서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다음 문제를 들어보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있을 수 없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온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린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하나님을 보기 원하죠. 신약에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반사한다고 말합니다. 거울처럼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2장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은 임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거울처럼 보고 반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일한 형상이 되는 것이죠. 한 단계 영광 안에서 다른 단계 영광 안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주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도 하늘을 보고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힘을 얻게 됩니다. 비번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다 창세기 랍서드에서 온 것인데 이 모든 요점을 창세기 랍서드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서 취한 것입니다. 또 진리공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사역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있고 이 부분이 저기에 있고 그것을 함께 합칠 때 나이트로글리센 합친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까지 폭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역의 말씀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한 부분에서 이걸 취하고 다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취하여 함께 두는 것입니다. 한 번은 라이언 형제님, 캐리 형제님, 또 앤드류 형제님 제가 있었는데 신화에 대해서 이 형제님이 쓰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텐데 신화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던 초기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라는 형제님과 저와 필리핀에 가라고 하셨죠. 제가 그 소개의 말을 썼습니다. 이 형제님의 말을 인용해서 썼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죠. 제가 그 부분을 취해서 이 부분을 취하고 저 부분을 취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네 명의 형제님들에게 내가 신화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다는 거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에이더 형제, 내가 A++++를 주겠다.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이 형제님이 제게 주시던 점수가 보통 C-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A 트리플을 받았습니다. 트리플 플러스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 형제님 말씀을 인용했을 뿐인데 이 형제님이 그랬을 때 저에게 A++++를 주셨죠. 그것이 사역의 말씀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취하여 합칠 때 정말 그것이 능력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단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라이프스타일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세 번의 장소에서 세 번의 세 곳 세 장 재단을 만들었죠. 세겜과 그다음에 베델과 그다음에 히브론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세겜이란 말은 어깨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능력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행할 때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취했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르침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취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 세겜에서의 제단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단은 창세기 12장 8절에 있는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베델을 동쪽에 나가서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고 말하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아이는 무슨 뜻입니까? 아이는 붕괴 무덕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상징하며 그 외 모든 것은 붕괴 무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단은 히브론에서 쌓았습니다. 헤브론에 쌓았는데 헤브론이란 말은 교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통. 아브라함이 히브론에 왔을 때 그의 첫 마을을 옮겼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분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론에서 친구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다 읽어본다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사랑과의 이러한 우정, 친구 관계처럼 나타납니다. 뒤로 물러난 믿는 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또 이삭을 산출하고 소돔으로 예표된 그런 악한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시기 위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저를 구출하시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자의 일을 파쇄하소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10번에 오겠습니다. 10번에서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거하지 않고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체류자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체류했다는 걸 증언했다. 체류자라는 것은 통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체류자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외국 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1번, 천막은 제단의 결과이다. 제단과 천막은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어 이 세상에 우리서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2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놓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천막 생활의 원칙이다. 3번,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는 이 다른 나라가 더 좋은 나라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더 좋은 고향, 하늘에 속한 고향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내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입니다. 주님은 많은 여기에 표현을 사용, 묘사를 사용하셨죠. 근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건축자라고 말하죠. 그분이 설계자이시며 건축자이십니다. 우리를 그분 안으로 그분 우리 안에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상호거처를 건축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신성하고 비밀한 설계자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교회가 그분의 걸작품이라고 말하죠. 걸작품이란 말은 바로 포이에마인데 헬라어로 바로 포임, 시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그 헬라어의 의미는 모든 예술작품, 그 만든 사람의 지혜와 디자인이 들어간, 설계가 들어간 것을 우리 교회 사람인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예술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에 넣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설계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거기 표시가 있죠.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가슴에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음.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4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 성경은 천막으로 끝마친다. 새 예루살렘은 우주 안에서 궁극적인 천막, 궁극적인 장막이다. 5번. 우리는 회막이 실제인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그 최종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또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또 그분은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거처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오면 또 레위기 1장 1절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 회막에서 너에게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회막의 실제가 궁극적인 회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과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뒤로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다. 우리도 실패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그러나가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이다. 1번,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2번,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우정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그분의 믿는 이를 구출하시고 그리스도를 선출하시며 그분의 선민 가운데 마귀에게서 나온 이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분의 중보기도자로 얻으실 수 있었다. 4번입니다. 주된 요점의 4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형제를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형제 들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어떤 한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brother, 그 형제. 그 형제를 위해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든 형제들이, 바로 그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유일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특별합니다. 주님께 특별하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보배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매님들도 포함합니다. 여기 형제들에는 자매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형제들은 또 그리스도의 신부에 포함되죠. 그것은 여성형입니다. 우리는 형제지만 또 신부가 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 여긴 또 자매들이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하였죠. 세 사람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 여성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형제들입니다. 또한 그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A번으로 가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가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 B.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러한 이들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 안에 지켜질 수 있다. 성도들이여. 제가 젊음부터 나이 든분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닌 합당한 이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 안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이심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유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벤자민 형제님은 주님 품에 가셨지만 제가 그 형제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형제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의 노선에 있었고 저는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님이 바로 벤자민 형제님이셨죠. 제가 극도로 사랑하는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뉴욕교회 저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이 형제님이 뉴욕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벤자민 형제님 집에서 머무셨죠? 이 형제님 주인 품에 가신 후에 매 집회 때마다 벤자민 형제님께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벤자민 형제님, 집에 계실 때 이 형제님이 했던 거를 저에게 좀 교통해달라고 항상 제가 부탁했습니다. 근데 형제님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저에게 그렇게 많이 교통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음 절기 집회 때 또 점심을 하게 되면 좀 더 다에게 더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무슨 교통을 하셨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죠. 한 번은 벤자민 형제님과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특별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 나라를 방문한 아마 첫 번째 무리의 동역자였을 겁니다. 거기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사역하였는데 제가 거기에 벤자민 형제님과 함께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사람과 연결됐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특별 집회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인도원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자민이 형제님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에드 형제님 우리가 이 인도원 형제들과 무슨 교통을 해야 될까요? 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는 형제님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저는 형제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습니다. 벤자민 형제님은 참되게 겸손한 형제님이셨죠. 주님이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에드 형제님, 우리가 무엇을 교통해야 할까 물어보셨죠. 에드 형제님은 우리가 이걸 교통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어떤 형제님이십니까? 제가 따르기 원하는 형제님이셨습니다. 인도한 형제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자유그룹의 인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벤자민 형제님이 이제 교통하기 시작하였죠. 형제님이 먼저 교통을 시작하셨는데 형제님 교통을 제가 느렸습니다. 이 자유그룹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물론 스페인어로 교통해서 우리가 통역을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이 나라에 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내 일생 전체에 있어서 제가 들어본 적이요. 중국인인 사람이 그렇게 풍성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이 놀라운 것이었죠.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중국인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죠. 우리 저는 벤자민 형제님이 중국인인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저에게 형제님이 참된 본이셨습니다. 팀 형제님, 또 리키 형제님, 댄스 형제님이 간증하실 수 있겠지만 뉴욕에는 많은 연장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10번, 소돔주의의 땅은 비옥에 있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향해 이동하였다. 결국 그는 그 도시 안으로 이동하였죠. 결국 롯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살고 정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돔은 정복되었고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를 떠나더니 결국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더니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죽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 약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롯의 고난과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힌 걸 보는 것은 수치였다. 2번,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하였다. 그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서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싸우기 원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기 원합니다.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곧 하늘의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알았습니다. 목양하는 이들은 누군가를 목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주님의 소유인 걸 알았죠. 하나님이 땅이 소유주이신 것을 알았고 하늘의 소유주인 걸 알았습니다.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시죠.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의 318명을 거느리고 네 왕과 그들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것은 장면 뒤에서 의의 왕을 의미하는 멜기세대 곧 화평을 의미하는 살렘 왕이 롯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싸움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읽으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해 정말 주께 감사합니다.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또한 화평의 왕, 살렘 왕이 화평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또한 싸움을, 형제를 위한 우리의 싸움을 위해 또 중보기도 하시죠. 여기 318명이 있습니다. 그 내왕과 군대들은 그 숫자는 모르지만 아주 큰 규모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이 318명이 특공대 같았죠. 아마 군대의 그 특공대 같은 겁니다. 네이비 실팀 같은 거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침투하는 침투조이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이비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위에 뭐 하는지 모르죠. 그들은 특공대입니다. 특수 임무를 가진 군대이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군대가 특공대가 있었는데 318명이 있었습니다. 7번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하는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우리 돌봄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H번입니다. 정말 이것이 좋습니다. 장로훈련 메시지에서는 다른 H번이 있었는데 제가 뉴욕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H를 만들었습니다. H번은 제가 새롭게 편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하늘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셨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목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는 이제 하늘의 사역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제 큰 목자가 될 것이다. 난 네가 나와 함께 되길 원한다. 그것이 너의 사도의 사역이다. 나는 네가 나의 하늘의 사역과 동역하기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나의 영을 먹이고 목양하라. 전진하겠습니다. 그분의 하늘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목양하시고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그분과 동역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이기는 공급과 누림을 위해 성도들을 보고 구하고 생명을 나눠준 이들이 되므로 형제들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이 보고 구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와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걸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보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보고 구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가 문제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보고 비평하고 죽음을 확산시키는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드 형제. 이 형제님에게 걱정됩니다. 제가 못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그 각주를 보면 이 묻는 형제, 구한 형제가 우리는 이 구한 형제가 돼야 됩니다. 보고 구해야 합니다. 이 형제를 봅니다. 이 자매를 봅니다. 배역을 체험해 상처를 받았다. 아, 그녀에 관해서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 예수님, 브라더, 에드 형제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주님, 에드 형제님. 우리 디모데에게 말했죠. 디모데. 내가 여러분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말했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데니스 형제님. 그럴 때 주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또 그리고 그 형제를 접촉하게 될 때, 그 형제를 접촉할 때 그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구하고 사람을 접촉하죠.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올 때 그 주님의 임재를 그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것을 주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죠. 욥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죠. 그들이 한 것 중에 최상의 행동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게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기 시작하자 욥이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 요점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어치마니 형제님이 쓰신 주님의 사역자들의 성격에 보면 첫 번째 성격이 바로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구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을 여기 두었는데 여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났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가 사울에게 가서 말했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너는 그냥 소년이다. 저 사람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는 아마 9피트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소년이 있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만 이용하는 겁니다. 사울왕이요. 내가 당신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그리고 내 그 무리에서 양을 빼앗아 가며, 제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의 입에서 양을 빼냈습니다. 곰이 오면, 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양을 빼앗아 옵니다. 입에서 빼앗아 옵니다. 주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하셨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서 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자 입에서, 우리 목욕한 성도들을 곰의 입에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구해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인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갔죠. 이제 여기 작은, 체구가 작은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죠. 당신은 방패와 칼을 들고 저에게 왔지만,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너에게 간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진영의 시체들을 하늘과 새의 땅의 동물들에게 줄 것이다.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자와 곰과 씨름하던 사람입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소년이었죠. 그가 작은 무림매를 들고 나갔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 이마가 비어있는 그곳에 정확히 그곳에 돌이 맞았습니다. 그가 거기에 머리 돌을 맞고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목양은 싸우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H가 마지막 요점이죠. 맞지 않습니까? 에이치 밑에 있는 것들을 읽겠습니다. H번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1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곧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에 따라 목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로들이든 아니든지 간에 장로들이 우리의 본이죠. 목양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접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목양할 때 다른 사람의 죄들을 덮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아야 한다. 누구든지 교회체들의 결함과 단점들과 죄들을 드러내는 사람은 장로직분에 가질 자격이 없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목양해야 합니다. 3번,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좋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좋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지 않은 이들도 목양하셨죠. 마태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을 오늘 방문하겠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는구나. 사실 주님은 알고 계셨죠.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그는 아주 역동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목양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이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얘는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에 그 형제가 나중에 전신훈련에 갈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주님은 그분 자신이 강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의사를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주님, 저는 당신 저의 의사로서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4번. 우리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어야 한다. 5번.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할 때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가져야 하며 그분의 임재가 매력적인 요인이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삼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고 사람들은 주님께 매혹될 것이다. 6번.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소중히 보살펴야 한다. 소중히 보살피는 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한 얼굴이 아니라 즐거운 얼굴로 사람들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또한 즐거운 얼굴로 가야 합니다. 우울한 얼굴이 아닙니다. 즐거운 얼굴로 가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접촉할 때 이렇게 얼굴이 아래로 향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있다면,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면, 내가 목양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겠죠. 시편 40편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얼굴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꾸밀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얼굴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하여 우리 얼굴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7번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 또한 육체되신 것, 뻔과 강화라는 세 단계로 충만한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보양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한다. 8번입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목양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A8번을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실 것이다. 우리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영혼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몇 시죠, 지금?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할렐루야.